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하신 일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라이튼 밝혀주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그 원리들 또 목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이 마태가 그 자기의 책을 여섯 개를 나누어서 큰 팀을 하나씩 정해서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와 사역과 그 라이프 삶 자체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인 9장 35절에서 16장 12절까지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제 무리들까지 부딪히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이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를 저희들이 끊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이 1절씩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이처럼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 마태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뱁티스트들이 아주 특이한 용어를 잘 쓰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자기들은 뱁티스트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John the Baptiz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이 목자님도 서울에 있는 그 침례교 목자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 술을 안 마시니까 포도즙이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이게 원어에도 안 맞는 말을 이렇게 막 고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세례인요한이라는 게 뱁타이저를 번역해 세례인이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세례요한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는 그냥 뱁티스트 John the Baptist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Baptizer, 세례를 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고 줄여서 John the Baptist라고 저희들 그렇게 부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들이 왜 Baptizer라고 강조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면 immerse, 물 속에 넣어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mode of operation, modus operandi, 그것을 강조하니까 저희들은 그 주장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의 그 모습, 모양을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를 판단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50%면 자기들이 하는 그 세례를 주는 그 모드 형태가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루터란이라든지 리폼드라든지 프레스비테리언이 베피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목욕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얼마나 이 회개 망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baptism의 immersion 들어가는 그것이 merit 더 공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한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순수한 그 공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더한 그것이 있어야 그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숭상하는 뱁티스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정리를 해봐서 그 소스로 들어가 봅시다. 오리지널 소스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을 구약시대 그 Old Testament Generation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great,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이퍼볼로 말한 거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왕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이 말한 표현은 선지자들의 역할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선지자들은 기껏한 게 뭐였어요? 멀리서 메시아의 때를 보고 기뻐한 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추론내는 프로클레임을 선포하는 포러너 앞에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예언에 그 이루어지는 풀필먼을 눈으로 보는 이 특권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뜻을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그 라인 오브 프로핏, 선지자들의 선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약 선지자가 한 일이 그거거든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세상 마지막 때 그것만 했는데 그걸 이루는 메시아가 와버렸으니까 구약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 short period of time, 짧은 시간 동안에 예시해 주는 것. 뭐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을 자기 허리띠로 묶으면서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 짧은 예언이죠?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하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곧 흉년이 온다. 이런 거죠. 예. 그 외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 밝혀주셨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니 따로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the greatest prophet, 제일 큰 대선지자시니까 자신이 하늘로 가시고 하늘에서 우주를 지배하시다가 원수를 발밑에 누르시는 시간이 오면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하시고 자신이 성취한 거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중요함과 이제 무리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하고 다투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칭찬하는 이 무리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져온 이제 부정적인 충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무리들은 반면에 언제나 예수님께 열렬한 반응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리들의 반응도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 마태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의심이 생겼다. 는 세례요한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무리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신지를 확인해보자. 자신이 그 요르단강 오른편 이스트 쪽의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말했던 그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에 따른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서 즉시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세상죄를 지어간 하나님 어린 양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했는데 요한은 여전히 구약의 예언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Fourth shortening. 구약의 예언자가 자기 앞에 작은 산과 큰 산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 산의 그 서밋 꼭대기와 큰 산의 서밋을 쳐다보니까 자기 눈에는 한 줄로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작은 산과 큰 산 사이에는 큰 밸리 계곡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작은 산에서 큰 산까지의 시간이 100년이든 1000년이 흘러요. 그런데 예언자는 그 산 꼭대기가 하나인 줄 알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1000년 전에 조금 이루어지고 1000년 후에 다시 이루어져서 완성이 됩니다. 그 멀티 스테이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회개하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하신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왜?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세례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의심이 생겼다. 더군다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under the severe circumstances 어려운 자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던 거죠. 빨리 지금 로마를 없애고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메시아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우리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자신의 예언도 여러 스테이지,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요한도 자기 일도와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사람들을 컨뎀 죄가 있다고 막으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감옥 속에서 요한은 결국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메시아라고 해놓고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은. 예. 2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일들과 그 기적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미 구원의 때가 왔다. 그것을 그 말해주는 거로 테스티파이를 했어요. 11장 5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민주야 그거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어. 꼭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해라. 그것 그대로만 너 리포트를 해주면 돼. 너희 선생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도 35장 5절 6절에 돼 있으니 뭐 똑같은 의미니까 그대로 지나갑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이 됐어요. 왜? 메시아의 나라가 아직 오진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이 기적들이야말로 그분께서 예언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메시아의 심을 테스트바이하기는 충분해요. 세례한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좁혀져서는 안 된다.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3번,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물러갔어요. 자기 레바에 갔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그 리뎀티브 스토리, 구속 역사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진 큰 빅 롤이죠. 역할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옆에 무리들도 듣고 있었으니까 그 무리들이 세례요한마저도 이분이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하고 의심이 가득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잠시나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시대 예언들에 따라서 곧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을 요한이 예언대로 감당한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거 줄어든 거 없어. 의심했다고 요한이 한 일 자체가 역할이 줄어든 거 없어 하고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번, 무리들은 요한이 외친 메시아와 그분의 하실 일에 관한 말씀 선포를 듣고도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세례요한이 포인팅하였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른 메시아라는 것 당연히 안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요한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갈릴리에 등장하니까 무리가 처음에 요한에게 와 했다가 식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와 했어요. 무리가 요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기에 요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무리가 요한이 선포한 말들을 만약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무리가 요한의 말들을 안 믿었으니까 그가 선포한 곧 뒤따라오실 분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도 안 믿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무리들까지도 와우 하던 예수님의 와우 하던 게 식어서 시들시들해져서 이제는 귀를 막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번, 이처럼 목이 곱고 스타번하고 믿지 않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위대한 한 일과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롤을 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야훼께서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엠베서더 한 사람을, 헤럴드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을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요한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바로 그 예언된 분이란 것을 요한이 밝혀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어요. 그분의 샌들을 자기는 풀지도 못하는 자격이 없다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했던 야훼께서 방문하시는 날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왕이 내가 왔으니까. 이 로마 시대에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죠. 황제가 주로 누가 황제가 됩니까? 큰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총사령관이 돌아오면은 로마 공의회에서 세니터들이 황제로 추대를 하여요. 그때 사령관이 오기 전에 바로스야 누가 등장합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와요. 와서 우리가 어디서 이겼다. 지금 사령관이 오신다. 공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곧 뒤로 이제 백마를 타고 체류 병거를 타고 사령관이 등장하거든요. 로마 칼로시움으로 바로 그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사령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는 영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6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늘나라는 이미 왔고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었다.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증거들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죄 때문에 생겼던 미저러블한 것들을 다 회복시켰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죠. 병을 없애버리죠. 잘못된 그 핸디캡들을 완전하게 바꿔놓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회복이, restoration.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직까지 레이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마저도 그 테러토리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인베이드 침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전부를 자기 부하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 뺏기게만 하고 있어요. 계속. 사탄이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힘과 예수님께서는 스피리추얼리 지금 아주 피어스한 월, 웨이징 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러한 치열한 그 캐릭터가 피어스한 파이시니까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인헤리트로 받고자 한다는 사람은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노라 그랬죠? 사탄이 생각하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겨버렸으니까. 물론 죽였을 때 사탄 박수치고 좋아했죠? 그런데 웬걸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이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16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티노미안이죠. 무법주의자가 되어서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표시만 나온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고 사도바울도 아까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아직 자신이 없다. 돌아가시 직전에서야 이제 다 됐다 했지만 그 자세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날마다 데일리 파이팅이다. 어떤 각오로? 크로스 베어링. 누가 크로스를 베어야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크로스로 크루시픽션으로 죽임을 당하라고 센텐스, 데스 센텐스를 받은 사람이 메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메다가 넘어졌어요. 왜? 밤새 안 주무셨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렌에서 왔던 분이 대신 예수님의 시몬이 대신 짐을 지었던 겁니다. 원래는 사형수가 자기가 메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로 와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니까 당연히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 뭡니까? 사탄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싸우다 못 이기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순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more than conquerors.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보다 더한 자리에 있다. 이 치열한 전투 과정을 겪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누구든 하늘나라를 이네리턴스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밝히셨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7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해서 시작이 됐어요. 회개한 사람은 거기에 날마다 싸워서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저주를 받아 심판에 지옥불로 들어가서 불탄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그 무리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포인팅아웃 했어요. 지적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같이 그리고 이거 4장 5절 6절에서도 예언한 대로 곧 오실 메시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고 지금 무리들에게 밝혀주었어요. 요한은 야훼께서 부르신 calling, 오늘 우리 설교 원문의 calling입니다. 따라 엘리야처럼 예언대로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엘리야처럼 했습니까? 입은 옷이 엘리야와 같은 닥터 트롯의 그 다음에 와일드 허니를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충실히 자기에 맡은 바 일을 잘했어요. 8번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나 예수님께 보인 리스판스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에 짧은 패러블을 넣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이 패러블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애들이 놀이를 합니다. 걔들의 태도가 다를 바 없다. 어떠냐? 애들이 처음에는 웨딩 결혼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재미없으니까 휴노를 풀어서 해서 장례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져서 주저앉아서 서로에게, 야, 할 거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이 말이야. 응? 결혼 노래도 반응을 안 보이고 장례 노래도 반응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어서 못하겠어.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께도 시장토와 노리아등 어린아들처럼 처음에 반응을 보였어요.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그들을 환호하고 와우 했어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께로 또 와우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요한도 무리들에게 더 이상 와우 팩터를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시들해졌어요. 장태인 어린애들과 같다는 거예요.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요한은 이상하게 사니까 아로마인드 미쳤다. 악한 영이 들렸다고 말하게 되고 처음에 와우 했던 게 얼마나 식었어요. 예수님 보고는 레바이라면 그게 맞게 살아야지 저게 뭐야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평가해서 무리들도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9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녀들의 모습에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하고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못 본다. 즉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께 시들시들한 반응을 보이고 선포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이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거 아니다. 되려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글자 그대로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증명하고 확증합니다. 왜냐? 지혜는 액션에서만 보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말로써 야 요한도 시시해 예수도 시시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서 사람들이 영혼이 회개하고 살아나고도 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한 말씀 선포와 이적과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행동이 지혜의 자녀들로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말씀 선포에서 메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세례요한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지혜는 지금 열매 맺고 빛나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열매 맺는 지혜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네. 우리가 혼돈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조물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탤런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탤런트를. 예. 재능을 선물로 주었으니 그건 조물주를 위해서 써야만 합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가정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서의 탤런트는 기본적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스피리추얼 기프트로서 은사를 받았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교회의 에디케이션 서로의 덕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그 은사 가운데 말씀 선포를 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은사가 교회에서 서로를 빌드업을 위해서 허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선지자의 은사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말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는 특별한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를 할 텐데 직접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뭐죠? 열매인 선행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은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한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예.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곧 심판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탤런트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기 뭐 경제학 교수니까 우리 교회 뭐 클래스 만들어서 하나 가르쳐야 돼. 이 미친 소리죠. 그 탤런트는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주는 건데 기프트를 안 받았는데 티칭 기프트를 안 받았는데 어디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음악대학 교수라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피아노 반주를 노노노 서비스하는 기프트를 받지 않고는 해서는 안 돼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왜 기프트라고 혼돈하냐 이거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 뭐 노래를 한다 악기를 연주한다 하는 것은 탤런트지 스피리추얼 기프트에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런 기프트를 주겠다. 서비스 기프트를 주면 서비스라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쓰는데 탤런트는 음악을 쓸 수 있고 문학을 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좀 델리킷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그 클리어 디스팅션 확실히 다른 점을 알고 있어야만 혼돈이 안 옵니다. 예.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우리는 포커스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할 점, 나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역을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만 할까? 이건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일 오후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깊게 메디테이트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리의 자리는 있지 않아야 되고 세례왕 같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 의심이 들었더라도 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도. 예. 왜? 메스터가 배반당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 친구든 달미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치스럽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제자학교에 입학도 안 한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자 마태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배반한 무리들의 마음을 보며 저희들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개발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즐겁게 매일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마음껏 써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